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동 주둔 미군이 이란 연계 세력으로부터 추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전쟁 권한법에 근거해 상원과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 민병대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연쇄적인 공격을 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공격으로 미군 병사들이 다쳤으며 미군은 물론 함께 활동하고 있는 연합군들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계속된 이 같은 공격들과 향후 관련 위협에 대응해 최근 미군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 세력들이 사용하는 시리아 내 시설들의 표적화된 공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미군 근접 항공 지원기 AC-130 고스트라이더를 동원해 이라크 내 이란 연계 무장단체가 한 자위적 차원의 공습은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공격이 유엔 헌장 51조에 명시된 자위권 행사에 따른 비례적 행동이었다면서 추가적인 위협이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17일 이후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총 66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동맹국들의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제17차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우리는 올겨울 내내 전투를 계속하면서 핵심 기관시설을 방어하는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대면 형식으로 열린 16차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결성된 우크라이나 공군력 강화 관련 연합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새로운 지상기반 방공망 개발과 관련해 지난 회의에서 다룬 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가을에서 올해 초 겨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관 시설 공격을 가해 우크라이나의 전력 공급에 차질을 초래한 바 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스스로 공격을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메로우 장관은 모스크바가 이해하는 유일한 단어는 무력이라면서 동맹국들의 추가 지원이 우크라이나 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두 달 뒤인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위해 미국의 주도로 출범했던 50여 개국과 국방장관과 당국자들의 협의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북부지역 어린이들에게서 호흡기 질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중국 정부에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관련 역학정보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질환 사례의 증가 추세와 중국 내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 등 추가 정보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WHO는 다만 중국 북부에서의 호흡기 질환 증가가 중국 당국이 이전에 보고했던 호흡기 감염의 전반적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번 정부의 요청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번 호흡기 질환의 증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 해제로 인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WHO는 중국인들이 예방접종과 증상자들과의 거리 두기, 증상자의 자택 격리, 마스크 착용, 정기적 손 씻기 등 호흡기 질환 예방 조치를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한국 정부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이 합의를 사문화시킨 지 오래라면서 앞으로 이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것으로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는 북한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미 우주군이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 위상에 공식 위상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정상 작동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신중한 대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대북 감시, 정찰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2일 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을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이 합의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효력 중지 조치로 군사분계선 한국 측 지역의 감시와 정찰 활동이 복원돼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한국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군사적 조율과 투명성, 위협 감소 조치를 통해 한반도와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가 22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기술 협력을 또다시 일축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동맹과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는 지역 안정에 도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혹 행위를 연장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이전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이번 위성을 발사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또 한국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보복 조치라고 규정하며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한국 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성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취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겁니다. 국방성은 한국을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비하하면서 한국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합의서가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라고 주장하고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 1호를 발사했습니다. 이에 한국군은 20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고 즉각 최전방에 감시 정찰 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3일 입장을 내고 북한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9.19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이고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여러 차례 사전 경고한 바 있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추가 대응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국방성 성명을 통해 내놓고 있는 이런 구두 파기 선언과 동시에 북한의 이제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9.19 합의 파기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지 지켜본 뒤에 일부 조항에 국한했던 효력 정지를 나머지 조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군의 감시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북한의 강경 대응이 예상됐었다며 추가 위성 발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북한으로선 한국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빌미로 한 책임 전가 방식으로 합의 파기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자신들의 정찰위성의 정당성도 적극화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한국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켜서 자신들의 군사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골고루 고려했을 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 것 같고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남북한은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선 그러나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하고 전방지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감시와 정찰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들어 불리한 합의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일부 효력 정지 조치한 조항도 바로 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 3항이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교수는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한국 측이 효력 정지함으로써 합의 자체가 실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리한 조치가 대한민국이 그 효력 정지를 시켰는데 남아있는 거는 북한의 불리한 것이 남아있으니까 북한은 당연히 모든 조치를 다 무효화시키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한 거죠.
홍민 박사는 북한의 사실상의 전면 파기 선언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2017년에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회귀했다며 남북한 긴장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박사는 2017년까지 북한은 단거리급 전술 핵무기 다종화 이전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전방의 재래식 무기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술 핵무기 실전화를 이룬 상황이라면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의 위협과 함께 전술 핵무기 탑재 가능 무기를 통해 동시적으로 위협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후 11시 5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발표하기에 앞서 위협 시위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대응 차원에서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기종은 알 수 없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어서 이제 행동과 투사적인 위협으로 좀 더 이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좀 생각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이 전방 배치 전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미 이루어져 온 일이라면서도 북한의 위협이 한층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진무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 부대 배치 모습을 노출하거나 포사격 훈련 재개,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비무장 지대에서의 우발을 가장한 총격 등 소규모 도발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민심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우주군이 북한이 발사한 정찰 위성에 공식 위성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정상 작동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우주군이 북한의 정찰 위성 만리경 1호의 궤도 안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주군 소속 제18 우주방이 되는 22일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위성 추적 웹사이트 스페이스 트래커를 통해 만리경 1호에 부여된 위성 번호와 인공위성 식별 번호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리경 1호의 위성 번호는 58400, 식별 번호는 2023-179A입니다. 5자리 숫자로 구성된 위성 번호는 미국 우주군이 지구 궤도를 회전하는 인공위성에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만리경 1호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국제우주연구위원회가 관리하는 식별 번호는 전 세계 인공위성의 일련 번호로 우주군의 위성 번호와 마찬가지로 지구 상공에 떠 있는 모든 인공위성에 부여됩니다. 특히 이 식별 번호에는 발사 연도와 함께 그해 쏘아 올려진 위성의 차례대로 번호가 붙습니다. 따라서 식별 번호 2023-179A는 만리경 1호가 2023년 179번째로 발사된 위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리경 1호가 지구 궤도에 진입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현재로선 사실로 보입니다. 스페이스 트래커는 만리경 1호의 단축 고도를 493km, 장축 고도를 512km로 측정했습니다. 위성이 지구를 타원 형태로 돌 때 지표면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단축 고도, 가장 먼 지점을 장축 고도라고 하는데 두 고도 모두 약 500km 내외라는 점에서 만리경 1호는 고도 200에서 2000km 범위의 저궤도 인공위성입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정찰 위성을 태양 동기극 궤도, 즉 저궤도에 올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만리경 1호가 저궤도를 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주기는 94분 40초로 나타났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1시간 34분 40초라는 의미입니다. 또 궤도 경사각은 97.42도로 측정됐는데 이는 2016년 발사된 광명성 4호와 같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위성의 궤도 정보를 통해서도 만리경 1호가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과 비슷한 지점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것이 만리경 1호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는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는 것뿐 아니라 지상 기지국과의 정상적인 신호 송수신과 사진, 영상자료 발신 등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앞둔 지난 5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사각 97도, 고도 500km를 겨냥한 저궤도 위성을 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만리경 1호의 궤도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첩보 위성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위성의 수가 아니라 위성 송신자료를 지상에서 수신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라며 인공위성의 정상 운용 가능성에 회의적인 관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Yeah, I think the challenge for North Korea in making use of spy satellites is not so much the number of satellites, but the lack of opportunity.
구체적으로는 북한은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위성과 교신하고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 위성 시스템의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2일 북한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 판단에는 유관기관과 미한 공조하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국 KBS 방송에 출연해 로켓의 1, 2, 3단 분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발사는 성공으로 판단하지만 만리경 1호가 정찰 임무에 착수할 것이라는 북한 보도에 대해서는 과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과 영국 정상이 양국 간 협력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다원인가 합의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 해양순찰과 외교, 국방, 2 플러스 2 장관급 회의 신설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영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2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한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다우닝가는 영국 총리의 관저가 있는 거리의 이름입니다. 순회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양국 간 깊은 파트너십과 우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다우닝가 합의 서명은 그 우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our state visit underlies the deep partnership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signing of the Downing Street Accords today strengthens that friendship.
윤 대통령은 다우닝가 합의를 통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양국이 그야말로 혁명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 경제, 사이버 등 전 분야에서 한영 양국 간 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두 정상은 합의문에서 영국과 한국은 안보, 국방, 과학기술, 번영, 교역, 에너지 안보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오늘 서명한다며 이를 통해 양국과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양국 공동 순찰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화하고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영 외교 국방 2 플러스 2 장관급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하며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습니다. 두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규탄한다며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대화와 노력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과 러시아 간 모든 형태의 무기 이전 및 관련 군사협력에 반대한다며 양측이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두 정상은 유엔 헌장과 회원국의 영토 보전 수호의 뜻을 같이 한다며 전쟁의 지속은 글로벌 번영의 필수적인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공급을 겨냥한 공격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테러라고 규정하며 한국과 영국은 두 국가 핵법을 이루기 위한 진전을 계속해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영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일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의회를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양국 협력 강화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모임의 공동회장인 데이비 달톤 상원 의원은 21일 VOA에 이날 영국 의회 연설을 위해 런던 웨스트민스터 공을 찾은 윤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서한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FUA가 입수한 서한은 한국어로 번역됐으며 알톤 의원과 함께 공동회장인 제프리 크립턴 브라운 하원 의원 그리고 이 모임의 사무국장인 티모시 조씨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 모임은 윤 대통령이 내세운 자유, 인권, 법치의 중요성 및 국제연대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정책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하며 한영 양국 정부가 협력해 중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탈북민들을 제3국으로 보낼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또 별도로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곧 있을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10년 된 권고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합니다. 이런 가운데 알톤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특히 우리를 통합시키는 아이디어, 즉 우리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옹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윤 대통령은 인상적이고 훌륭하게 구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독재자들의 축에 직면한 지금 전 세계 자유국가들이 민주주의와 법치, 주권,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서로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영국이 국왕 대관식 후 첫 국빈으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양국 관계 격상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평가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평양에 주재했던 에버라드 전 대사는 한국과 영국의 해양 공동 순찰이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영국 의회 연설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에버라드 전 대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에버라드 대사님,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포함해 안보와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I think there are two notable points. Firstly, is the amount of money on the economic side. The idea that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한국의 영국에 대한 210억 파운드, 약 262억 달러 투자는 상당한 금액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국방 측면에서도 한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는데요. 다우닝과 합의에 따라서 한국은 영국 해군의 순찰에 참여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고 남중국해에서 법치를 유지하는 활동에 나섭니다. 과거 한국이 이런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한국이 영국과 해양 공동순찰 활동에 나서는 것은 첫 양자 대북 제재 집행이죠. 하지만 이미 일본과 캐나다 등도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해양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Yes, that's right. It's not a change in kind, but of degree. The addition of South Korean naval forces will significantly strengthen the effort.
해양 순찰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 수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참여는 북한과 그 주변 지역에서 제재를 위반하는 무역을 막기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들도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불법 활동을 벌이는 북한 선박에 대한 차단이 가능할까요?
Und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re have been boardings and interdictions.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공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승선과 차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활동을 실제로 행하는 데 대한 약간의 꺼리낌이 있는데 북한이 그 점을 악용하곤 합니다. 권한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공해상에서 불법 물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차단하고 싶어 할지는 다른 문제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인데요. 이번 다우닝과 합의에서도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영국에게 한국은 얼마나 중요한 경제 협력국입니까?
Trade is already booming. Something like 15 or 16 billion pounds worth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t covers
양국 간의 교역액은 이미 150억에서 160억 파운드, 미화로 187억에서 2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방향으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서로 자동차도 많이 구매하고 서비스 무역도 상당합니다. 양측 정부는 이런 좋은 기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이 지난 5월 대관식 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인데요. 이번 초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 중 영국 국민들이 가장 공감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On the first question, I think the symbolism is clear and obvious and well understood both in Seoul and in London. This was a significant gesture.
이번 초청의 상징성은 명확하고 분명하며 한국과 영국 정부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한국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격상하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특히 대관식 후 첫 방문이란 건 외교적으로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저는 영국 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들었는데요. 청중의 반응이 가장 컸던 대목은 영국의 한국전 참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직도 굉장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죠.
영국 방문 전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가 다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타이완과 남중국해를 언급하자 중국 외교부가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관련해서 한국과 영국은 어떻게 더 협력할 수 있을까요?
Well, the second question, how can we join forces, is quite straightforward. It's a question of joint operations by the two navies, and there's some experience of that already.
영국과 한국이 힘을 합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국 해군의 합동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경험이 일부 있습니다. 한국이 이 문제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자신의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국제법을 함부로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한국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야 하죠. 저는 한국이 이런 문제에서 강인하길 매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민감하다는 점도 잘 인식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동맹인 미국이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관계는 더욱 강력해졌죠. 이미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가 있는데 왜 영국과도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t's not a sustainable diplomatic posture to have strong relations only with one other country. You have to diversify.
한 나라와만 강력한 관계를 맺는 건 지속 가능한 외교적 태세가 아닙니다. 다각화하고 관계망을 넓혀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동맹을 매우 공격적으로 재편하려고 했고 동맹을 운영하는 작은 문제에 있어 매우 완강했습니다. 기자 언급대로 바이든 대통령 아래서 미한 동맹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미국의 선거가 실시될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인권을 개선하는데 영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There are severe limits to what the United Kingdom by itself can do. It's a strong voice against the excesses of North Korea.
무기 개발과 관련해 영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과잉적인 행동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된 지 10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북한 인권 상황이 훨씬 더 악화했다는 점이 지난 8월 유엔 인권특사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영국만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화된 세계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대는 중단돼야 합니다.
한반도와 오랜 인연을 맺어오셨습니다. 국빈 방문은 영국에서 큰 국가적 행사일 텐데요. 소감은 어떠십니까?
As you point out, I've had a long association with Korea, both North and South. I'm simply very happy.
예, 저는 남북한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을 런던에서 뵙게 돼 매우 기쁩니다. 이번 방문이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좋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곳곳에서 태극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지금까지 존 에버라드 전 주 북영국대사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의 의의와 북한에 대한 한영 공동 대응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시각 중국 민항기 최소 넉 대가 인근 상공을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일정을 앞당겨 발사를 강행하면서 민간 여객기가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시각인 21일 오후 10시 42분 여객기 한 대가 한반도 서해상공을 비행 중입니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 화면에 재생된 발사 당시 주변 상황입니다. 플라이 레이더 24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선양을 출발해 상하이로 향하던 중국 국제항공 에어 차이나 소속의 CA-8316편이었습니다. CA-8316편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지점을 날고 있었습니다. 비행 방향을 따라 남쪽으로 약 220km를 이동하면 북한이 1차 로켓 추진체의 낙하 장소로 예고한 장소가 나옵니다. 실제로 CA-8316편은 약 40분 후 낙하 예고 지점 바로 옆을 지나칩니다. 사실상 북한 우주발사체의 이동 경로를 따라 비행한 것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항행구역 조정국의 협정 세계시 UTC를 기준으로 22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예고한 일정보다 약 10시간 앞서 발사를 감행하면서 CA-8316편은 미처 이 항로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우주발사체의 진행 방향과 동선이 겹친 여객기는 또 있습니다. 한국 인천을 막 이륙해 중국 칭다오로 향하던 중국 산둥항공의 SC-4620편은 이날 오후 10시 42분 북한의 1차 추진체 낙하 예고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95km 떨어진 곳에서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또 북한의 2차 추진체 낙하 지점에서 북쪽으로 불과 30에서 40km 떨어진 항로에선 중국 남방항공 CG-6209편과 중국 춘추항공 9C-8545편이 이동 중이었습니다. 1차 추진체 낙하 지점을 기준으로는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발사 시각 중국 민항기 4대가 북한의 로켓 진로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입니다. 물론 광대한 상공에서 항공기와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충돌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조류 충돌 사고로도 추락 위험에 처하는 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이들 여객기 4대에 탑승한 승객 수백 명은 당시 발사를 알지도 못한 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비어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이 예고한 발사 일정을 어긴 데 대한 입장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0개국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자원을 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3개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알바니아, 에콰도르, 몰타,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등 10개국이 전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2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북한은 올해 세 차례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더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4발을 포함해 2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세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안보리의 신뢰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그리고 지난 21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핵무기 운반 체계를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수사와 행동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왔다면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은 하나된 목소리로 이런 행동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공급과 판매, 이전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 조달 금지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글로벌 조달망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며 우리는 외교가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대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자원을 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G7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이 11월 21일 실시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영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며 비록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할지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장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하에서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러시아 무기 이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또한 우리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는 영내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의 안녕보다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한다는 데에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학대, 또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개탄한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의미 있는 외교에 참여하고 일본, 미국, 한국이 반복해서 제기하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옌스 스텔톤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도 22일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군사위성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반드시 무모한 행동을 멈추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선의의 외교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어 나토는 영내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21일 밤 10시 43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3시간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며 공화국 무력의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 분리기 농축시설도 계속 가동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2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10월 중순 이후 실험용 경수로의 냉각 시스템에서 상당한 양의 물이 배출되는 것이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찰된 내용들은 실험용 경수로의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 9월과 10월 초에 3, 4주 동안 가동이 중단됐지만 지금은 가동 징후가 포착되고 있고 원심불리기 농축시설과 부속시설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 신속히 협력하며 특히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북한에 없었던 동안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하고 2009년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이 중단된 상태로 IAEA는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 내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9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달 2일 조선중앙통신에 게시한 원자력공업성 대변인 담화에서 1994년 IAEA를 탈퇴한 사실을 언급하며 IAEA는 우리 국가의 주권 행사에 대하여 가타부타할 아무러한 자격이나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지난달 9일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규리 씨가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동생의 구명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철옥 씨 등 수백 명이 강제 북송된 지 40여일이 지나도록 생사조차 알 길이 없는 가운데 규리 씨는 제발 동생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생이 뒤따라 나오면서 자기도 같이 가겠다 하는 거 저랑 오빠랑 너는 집이나 지켜라 이러면서 떨고 놓고 왔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7월 13일.
김규리 씨는 아직도 26년 전 동생 철옥 씨와의 마지막 만남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7월 13일 20살이던 규리 씨가 먹고 살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 탈북할 때 14살이던 동생 철옥 씨는 자기도 언니를 따라가겠다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동생을 강물을 헤엄쳐 건너야 하는 탈북길에 함께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규리 씨는 오빠에게 꼭 돈 많이 벌어서 철옥이랑 오빠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브로커를 따라 중국에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에 시달리던 어린 철옥 씨는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이듬해인 1998년 15살의 나이에 중국의 오지 마을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자신보다 30살가량이나 많은 남자와 만나 결혼하고 이듬해 16살에 딸을 낳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상간오지라 한국 사람은커녕 북한 사람조차 만나기 어려워 조선 말도 거의 다 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언니 규리 씨와 큰언니 유리 씨가 수소문 끝에 동생 철옥 씨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제대로 된 신분이 없어 언제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될지 모르는 동생을 설득해 영국에 함께 데려가고자 했지만 중국에 딸과 가족이 있던 철옥 씨는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여파로 국경이 봉쇄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코로나에 걸려 고열 등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상황에서도 불안정한 신분 탓에 병원에 가서 주사 한번 맞을 수 없었던 철옥 씨는 가까스로 회복한 뒤 결국 중국을 벗어나 언니들이 있는 영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남편과 딸도 철옥 씨가 영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길 바랐습니다. 지난 4월에서야 철옥 씨는 태국을 거쳐 언니들이 있는 영국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지만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중국 공안에 붙잡혔고 가족들의 구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9일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일명 고난의 행군 시기 15살에 배가 고파 탈북했다가 25년 만에 다시 피붙이 하나 없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것입니다. 규리 씨를 비롯한 철옥 씨 가족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 영국 의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철옥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구명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철옥 씨의 행방이나 소식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규리 씨는 영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20일 런던의 한 호텔에서 가진 동포와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규리 씨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도 나누고 기념사진 촬영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영국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티머시 조 씨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동생의 구명을 호소하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규리 씨는 편지에서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뒤 제가 펜을 들게 된 이유는 한 달 전 강제 북송된 제 동생을 살리고자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규리 씨는 동생이 탈북에서부터 강제 북송되기까지의 절절한 사연을 설명한 뒤 중국에서 25년 동안 딸도 남편도 있는 한 가정의 엄마이고 아내였던 철옥인데 어려서 북한을 떠나 북에는 아무 가족도 신분도 없다며 북한 당국은 이런 철옥이를 심하게 취조를 할 것이며 무지막지하게 구타하고 병들게 만들어 결국 죽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교도소에서 무덤도 이름도 없이 험하게 돌아가신 저희 오빠의 사례가 있어 동생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며 나라를 잘못 만나 태어난 죄 불쌍한 철옥이를 살릴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규리 씨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국에서 하던 반찬 가게도 접고 동생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해 답답해하던 중에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면 진심이 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편지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아직까지도 저한테 연락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또 마침 이번에 그 윤 대통령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일단은 쓴 편지라도 좀 전해볼까 해가지고 그러면 진심이 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규리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지난 4월 철옥 씨가 중국 공안에 붙잡힌 뒤부터 중국 당국과 한국 외교부, 주한미국 대사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등에 구명을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면담을 갖고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상원에서 개최된 유럽 북한인권 포럼에서도 중국에서 북송된 철옥 씨를 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 유엔과 미 국무부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철옥 씨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유엔이나 저기 영국, 한국, 미국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규리 씨는 오빠도 탈북하려다 몽골 부근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돼 2002년 함경북도 회령시 정거리 교화소에서 너무 많이 맞아서 숨졌다고 전해들었다며 동생마저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리 씨는 철옥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공안에 붙잡히기 직전인 지난 4월 5일이라고 했습니다.
붙잡히는 날 출발하기 한 시간 전인가 저랑 통화했었거든요. 언니 이제는 간다. 이제는 더 이상 통화 못해 하고 끊고 그리고 소식이 없죠. 그다음부터는.
규리 씨는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난 1997년 7월 13일 헤어지기 싫어하는 동생을 떨어뜨려 놓고 탈북하던 때가 잊히지 않는다며 울먹였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또 완전히 넘어가야 할 상황이었으니까 또 더 못 될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냥 서로가 너는 집이나 지켜 하고서래 막 뒤에서 따라오고 싶어가지고 눈물이 굴쏘가지고 그게 아쉽더라고요.
지난달 초 중국에 억류 중이던 탈북 및 수백 명이 강제 북송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과 북한을 향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고문 등 인권 유린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 멕시코와 칠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 전시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 62개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한 고문 방지 협약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 강제 북송과 고문 등 인권 유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했고 중국은 북한 내 고문과 인권 침해의 증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울먹이던 규리 씨는 끝으로 그저 동생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다른 바람이 없고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도 없고 근데 대신 중국에는 본인이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품으로 좀 돌려보내줬으면 그 바람뿐이에요.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6년 11월 23일 시사화보 잡지 라이프지가 미국 뉴욕에서 공식 창간됩니다. 라이프 잡지는 1883년 최초 출판된 잡지를 타임사의 헨리 루스가 인수해 1936년 11월 23일 주간 시사 잡지로 새롭게 창간됐습니다. 미국 타임사가 창간한 라이프 매거진은 세상에 선보이자마자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빡빡한 기사에 사진 한두 장 정도 실린 잡지가 줄을 이루던 당시 라이프지는 사진 중심의 획기적인 편집으로 보도 사진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국내외 정치와 전쟁,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적인 사진들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맥아더 장군의 회고록 등 기사뿐만 아니라 1950년대와 60년대 민권 운동 현장 모습을 생생히 전해 미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한국전쟁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전 세계에 한국전쟁의 참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라이프지는 1936년 창간 이후 1972년 폐간됐다가 1978년 다시 발행됐고 2000년에도 폐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7년 4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됐으며 출판 잡지에서 온라인 매체로 전환했습니다. 1991년 11월 23일 영국의 락그룹 퀸의 리드싱어 프레디 머큐리가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발표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We Are The Champions, Love Of My Life 등의 노래로 유명한 퀸의 리드싱어 프레디 머큐리는 당시 드문 활동과 수척해진 외모로 인해 건강과 관련해 무성한 소문이 있었으나 프레디는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던 프레디 머큐리는 1946년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지바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10년간 기숙학교에 다녔으며 1964년 프레디 머큐리 가족은 영국으로 완전 이주하게 됩니다. 영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본명이었던 인도식 이름 프로크 불사라에서 프레드릭 불사라로 개명하고 1970년 프레디 머큐리로 다시 개명합니다. 1971년 영국에서 브라이언 메이, 존 디컨, 로저 테일러와 함께 록그룹 퀸을 결성했습니다. 1987년 에이즈 진단을 받고 1991년 11월 23일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공식 발표한 다음 날 프레디 머큐리는 에이즈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나이 45살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뷰의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